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열어놓고 건설적 소통을 이어갈 준비가 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이덴트 페이텔 대변인은 24일 전화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친강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친강 중국 대사의 만남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이텔 대변인은 VOA에 중국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주요 소통 채널과 협력 관계를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건설적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텔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차분하지만 결단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의 관계를 규정한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타이완의 미래는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셔먼 부장관과 친강 중국 대사의 회동을 묻는 VOA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24일 시리아에서 이란과 연계된 무장 조직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과 연계된 시리아 무장 조직의 공격을 받아 반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 무장 조직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코노코와 그린빌리지 등 두 개의 미군 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현지 시각 오후 7시 20분경 공격용 헬리콥터를 동원해 반격을 가해 세 대의 차량과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교전으로 미군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임무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의 반격으로 시리아 무장조직원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반격이 신중하고 비례적인 대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의 주택가와 기차역을 폭격해 민간인 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145km 떨어진 체플린의 기차역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체플린은 오늘 우리의 고통이라며 지금까지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키릴로 티모셴코 보좌관은 러시아군이 두 차례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셴코 보좌관은 성명에서 첫 번째 공격된 주택이 파괴돼 한 소년이 숨졌고 이후 두 번째 공격된 로켓포가 기차역을 타격해 객차 5대가 불타고 21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폭격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석유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서방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EU의 제재 예외를 두려는 주요 7개국 G7의 논의를 회피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관계자들과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는 아시아에 더 많은 연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원거리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상 환적 수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유럽연합 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성명에서 EU를 통해 미국의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EU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주요 의원들의 재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일본 방어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4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미북 수교 선제안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ocused on coordina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지속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방안을 묻자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 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18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미북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수교, 후 문제 해결이라는 키신저 방식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입장입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16일 담대한 구상이 현행 대북제재 체제와 일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에 변화를 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선 연합방위태세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이른바 삼불이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VUE의 논평 요청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미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삼불이란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 실은 10일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중국이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해 훈련의 목적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23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11일간의 훈련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2일 미한군 당국이 4년여 만에 대규모로 시작한 일지 프리덤 쉴드 연합 연습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을지 프리덤 쉴드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의원들도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임기 2년의 연방하원 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상원 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10여 명의 현직 상하원 의원들도 출마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상원에서는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유엔의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사치 의원이 나섭니다.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 의원인 루비오 의원은 이번에 무난히 3선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루비오 의원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특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해온 인사입니다.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24일 현재 루비오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발 데밍스 현 하원 의원을 제치고 승리할 가능성을 85%로 내다봤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주의 정치적 환경과 루비오 의원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고려할 때 루비오 의원이 여전히 상대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하와이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샤츠 의원도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밤 맥데르못 주 하원 의원을 물리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538은 현재 샤츠 의원의 승리 가능성을 99%로 내다봤고 폴리티코도 하와이주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의 경우 538은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칼 의원이 각각 지역구인 뉴욕주 3선거구와 텍사스주 10선거구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99%라고 전망했습니다. 지한파로 불리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조 윌슨 의원도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베라 의원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 6선거구와 아테소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중진인 셔먼 의원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 32선거구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스미스 의원과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윌슨 의원 역시 각각의 지역구인 뉴저지주 4선거구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선거구가 강력한 공화당 지지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합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을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개최해 주목받는 인사입니다. 초선이 대부분인 한국계 의원들의 재선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2%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던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에서 아스프 마흐무드 민주당 후보에 맞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538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는 여전히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김 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96%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이 한국계 가운데 유일하게 3선에 도전하는 뉴저지주 3선거구에선 바필리 공화당 후보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 지원을 위한 고액 후원단체인 슈퍼팩의 지원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88%로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의 경우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스트링랜드 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캘리포니아주 45선거구는 과거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6% 차로 승리한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스틸 의원 등 공화당은 정당과 관계없이 후보를 뽑는 최근 경선에서 57%의 득표율을 차지해 11월 선거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538에 따르면 미스틸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제이첸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가능성은 67%입니다. 그유의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제안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에리세이 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치권 일각의 미북 외교관계 수립 제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human rights abuses, none of these things are going to be resolved anytime soon.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 핵 프로그램 등은 조만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외교관계 수립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 후 한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 보장에 필요한 미북 수교를 담대한 구상 참여에 플러스 알파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수교한 뒤 평양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 훨씬 순조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지난 1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담대한이란 표현을 쓴 만큼 정말 담대하게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미국이 먼저 북한과 수교 협상을 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수교 제안에 대해 평양에 다른 메시지를 계속 시도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ontinue to try different messages to Pyongyang.
특히 상대방의 상응 조치 없이는 경제적 혜택 약속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수교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ocess is what attracted to the North Koreans of the idea of
지난 2018년엔 미북 수교에 대한 기대감이 북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지만 지금 북한은 스스로 느끼는 제도적 적대감 때문에 두 나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란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먼저 관계 정상화를 하고 나중에 비핵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미국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not green view for the U.S. to offer normalization first.
미국에서 선 관계 정상화 후 비핵화를 추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지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etails of security and access for diplomats in Pyongyang.
미국 입장에선 자국 외교관들의 안전과 접근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워싱턴에 주재할 북한 외교관들의 정보 공작 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북한이 응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1994년 제네바 미북 합의 당시에도 결국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n agreement to have first a consulate and then working up towards a full embassy.
양국은 우선 상호간에 영사관을 열고 차후 대사관 설립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 대표들은 모두 당시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평양에 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북한 측이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단 차석 대표로 참여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당시 북한 내 특정 세력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There was a belief that, or at least
some par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ambivalent about having American diplomats.
1990년대 북한 정부 일각에는 미국 외교관들이 평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외교 관계를 맺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입니다.
But I also think that what he's proposing would require a lot of working out.
태 의원의 제안은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실질적인 세부 논의 과정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 정상화로 나가는데 편안함을 느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된 믹서 서비스, 이 토네이더 캐시를 제재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미국 연방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제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에머 연방하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분산 기술의 활용이 해외 자산 통제실에 새로운 어려움을 제기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기술은 중립적이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일 가상화폐 돈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은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롯해 2019년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머 하원 의원은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제재가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지원 코드에 부과됐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립적이고 누구에게나 공개된 탈중앙화 기술에 대한 제재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물론 모든 미국 시민들의 사생활 권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머 의원은 토네이도 캐시가 가상화폐에서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이런 소프트웨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것으로 판명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다른 대상에 부과한 첫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법적 근거인 관련 규정은 기관에 대해 협약, 협회, 단체, 공동사업, 기업, 조직, 산하조직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부 토네이도 캐시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해외 자산 통제실에 특별 제재 지정 대상에 추가한 것은 선례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상화폐 거래와 보관을 위해 지갑에 생성된 주소는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중립적인 도구인 만큼 제재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에머 의원 주장의 요지입니다. 에머 의원은 서한에서 제재 명단에 포함된 주소 중 일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관리하는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지 또 무고한 미국의 사용자들이 차단된 자금을 해제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재무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불법 사용과 관련한 해외 자산 통제실의 우려와 미국의 안보, 대외 정책, 경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매체들은 에머 의원이 그동안 의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번 서한도 관련 업계의 일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사용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데 특화된 서비스로 암호화폐 송신자와 수신자 지갑 주소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합니다. 재무부는 이번 토네이도 캐시와 함께 관련 모든 이더리움 지갑 주소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면서 공개적인 확약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니콜라스 위버 국제 컴퓨터 과학기관 선임연구원은 앞서 BOA에 선량한 이용자 가운데 수십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자금의 출처를 감춰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토네이도 캐시 제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에머 위원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24일 오후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1,600만 달러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네덜란드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거액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FATF는 24일 공개한 네덜란드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네덜란드 은행의 아시아 지점이 수행한 1,630만 달러 이상의 동결 조치와 더불어 이화 26달러와 78유로에 대한 소규모 동결 조치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떤 자금이 동결됐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전례로 볼 때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 혹은 북한이 연루된 불법 거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네덜란드 은행이 제3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지점에서 해당 동결 조치가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제재 대상자의 자금에 대한 동결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미국 금융 체계를 이용하는 북한의 북한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FATF는 네덜란드 정부가 2016년과 2021년 사이 대북, 대이란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15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9건은 이란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건은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자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15건 중 7건의 자금을 동결했으며 나머지 8건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 동결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한 화물이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차단된 사실도 이번 평가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FATF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파트너 국가가 제공한 첩보와 정보에 근거해 로테르담 항구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이 중단됐다며 정부에 따르면 이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 위반 사례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은 해당 화물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기로 운송회사와 합의했지만 결국 이 물품은 파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발전기를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소개한 북한 사업가가 네덜란드의 한 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 화물이 실린 선박의 경로를 추적해 화물을 압류했습니다. 다만 이행 보고서에 소개된 당시 사례가 이번 평가 보고서에 실린 내용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FATF는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에 근거해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 한국 측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원고 8명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은 1인당 2천만 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1억 6천만 원, 미화로 약 12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제2연평해전 발발로 남편이 사망하고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참전용사 7명이 다쳤다며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북한이 자체 헌법과 지휘 통솔 체계, 단체적 조직을 갖추며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정부를 참칭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재판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남북한 간 교전 중에 발생한 한국군 피해에 대해서도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충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합법적인 중앙 정부고 북한은 북한 지역을 사실상 점령해서 거기에 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어떤 뭐 지방 정부의 유사한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피고로 북한을 세워가지고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25일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판결문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아내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제 배상금까지 받아낸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2021년 3월엔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승소한 원고 측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대신 내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두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문협 측이 공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에 있는 방송과 소설작가 소유라는 경문협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조계에선 배상금 추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소송을 맡고 있는 김기훈 변호사는 북한의 악행을 판결문이라는 국가 공문서로 공식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며 배상금 추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좀 더 호소력이 있게 북한의 만행을 알릴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협약을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북한 재산이 있다면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큰 의미가 있죠.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그동안 금강산 한국 측 시설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 행위 등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 관계,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보상하지 않는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은 언젠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북한의 정상적인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책임이 의무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한국 법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미 한국을 향한 대적 행동을 선언한 북한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삼권 분립을 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선전 매체 등을 통해 반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도 소위 그 노동당이 했듯이 대한민국의 집권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입장,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경직되고 이제 강한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소재인 것은 명확하죠.
조한범 박사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유사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상금 추징을 위한 북한 자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의 이슈가 만들어질 경우 남북 당국 간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악화한 북한의 취약계층의 식량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악화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기구들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셰이크 압두자만 FAO 평양지부 부소장은 24일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과 도전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장기간의 국경 폐쇄 조치가 당연히 우려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FAO와 다른 유엔기구들은 북한에 복귀해 우리의 활동을 전면 재개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 상황과 다른 필요 분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두자만 부소장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도전은 비단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식량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최악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 문제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인력 배치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복귀하면 그런 도전들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FAO를 포함한 유엔기구와 다른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의 북한 상주 국제직원들은 모두 북한을 떠났습니다. 한편 압두자만 부소장은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농업지원 물품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물품에 대한 조달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 조달과 분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물품에 대한 검역을 포함해 긴 과정이지만 FAO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일 대북제재위원회는 FA가 요청한 모판용 플라스틱 시트와 양수기, 벼 탈곡기 등 농업 관련 물품 8가지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FAO는 내년 5월 6일까지 관련 물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언제 운송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압두자만 부소장은 향후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경우 첫 번째 과제는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 당국과 농업 및 식량 안보 분야에 대한 장단기 지원 논의를 시작하며 FAO의 활동을 즉각 재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FAO는 지난달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외부 식량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에 따른 통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FAO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내 210여 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식량 안보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 등을 전수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렸던 이 협의회가 재가동된 건 2020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과 협의를 위해 구성됐고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물론 인권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 현황 보고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규명 관련 북한인권상황 보고서 공개도 준비 중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입장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최근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 기록 등 책임 규명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 차원의 관여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 규명과 관련한 북한 인권 상황 조사에 대해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북한인권현황보고서를 공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구체적인 공개식이나 유엔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와의 자세한 협력 방안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 이후 보고서를 기밀 등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BOA에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부터 중단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하겠다는 의미인데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기여할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전 정부에서는 유엔의 북한 인권에 관한 공동결의안에 공동 발의 하는 것에 불참을 해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한국은 앞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해서 참여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전념하며 인권에 침묵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조속히 출범토록 노력 중이며 정부 측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북한인권정책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BOA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에 인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역대 정부처럼 현상 유지나 부차적인 사안으로 취급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여러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이날 밝힌 입장이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24일 BOA에 이 단체의 하나원 내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 재개에 관해 지난 22일 통일부 당국자들과 면담했지만 불허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협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통일부의 이번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 허가를 통해 하나원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해 북한인권 백서와 종교자유 백서 등을 발간하고 미국 국무부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이 단체의 보고 내용을 다수 인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사 중복, 탈북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이 단체 조사 허용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이번 통일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면서 북한인권법을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지가 이제 통일부에 설치가 된 그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이제 탈북민들을 수천 명을 면담을 해서 파악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유엔 특별 보고관 또 이제 유엔에 관련 기구들의 한국 정부가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여러 언어로 발간을 해서 실제 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보고서 발간이 이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제 그것을 여과 없이 아니면 이제 충실한 내용들을 공개하다가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여태껏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그 법에 충실하게 실행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8도, 남포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7도, 양덕 아침 22도, 낮 28도, 신유주 아침 16도, 낮 29도, 구성 아침 24도, 낮 28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막다가 차차 흐려집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9도, 강계 아침 19도, 낮 28도, 희천 아침 20도, 낮 29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도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7도, 개성 아침 20도, 낮 27도, 사리원은 아침 5도, 낮 10도, 신계 아침 17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도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24도, 낮 29도, 장전 아침 23도, 낮 29도, 평강 아침 21도, 낮 29도로 예상되고요. 함경 남북도도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22도, 낮 29도, 장전 아침 17도, 낮 24도, 청진 아침 21도, 낮 26도, 김책 아침 21도에서 낮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20도, 낮 29도, 김영권 아침 17도, 낮 28도, 삼전 아침 16도, 낮 26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 북부 앞바다 1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육수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3일은 국제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이라크 북부 소수민족인 야지디 지역사회를 공격한 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IS는 이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지디 지역사회의 재앙인 동시에 IS와의 싸움에서 전환점이 됐습니다. 2014년 8월 3일 IS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 북부의 신자르시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 인구는 9만 명이었고 대부분이 야지디족이었으며 소수 시아파가 있었습니다. 야지디족은 무슬림이 아닌 소수 인종이자 소수 종파입니다. 이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IS의 목표가 됐으며 역사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IS는 신자르와 주변 시골 지역을 장악한 직후 야지디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과 남자아이들이 처형됐으며 여자들과 여자아이들은 납치돼 IS 전투원들의 성노예가 됐습니다. 폭력을 피해 피난길에 나선 20만 명 중 5만 명은 신자르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IS에 의해 포위됐습니다. 이어 3일 이내에 아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야디지 사람들이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4년 8월 4일 야지디 지도자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IS 무장세력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는 한편 식량과 식수 등을 공중 지원했습니다. 또 이라크와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이 이룬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이는 IS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군은 2014년 12월 중순 IS를 신자르에서 몰아내기 위해 1단계 작전을 시작해 그해 연말에 신자르 시의 일부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어 2015년 11월 13일 2차 공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연합군의 공중 지원을 받은 쿠르드군과 야지디군이 IS로부터 신자르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패배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문명과 야만의 전투입니다. 이것을 신자르 지역보다 더 잘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안보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6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한 싸움을 계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액은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단일 최대 규모입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 같은 군사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전쟁 장기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총 136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열어놓고 건설적 소통을 이어갈 준비가 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이덴트 페이텔 대변인은 24일 전화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친강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친강 중국 대사의 만남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페이텔 대변인은 VOA에 중국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와 관련 미국과 주요 소통 채널과 협력 관계를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건설적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텔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차분하지만 결단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의 관계를 규정한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타이완의 미래는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셔먼 부장관과 친강 중국 대사의 회동 내용을 묻는 VOA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의 주택가와 기차역을 포격해 민간인 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145km 떨어진 체플린의 기차역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체플린은 오늘 우리의 고통이라며 지금까지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키릴로 티모셴코 보좌관은 러시아군이 두 차례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셴코 보좌관은 성명에서 첫 번째 공격 때는 주택에 파괴돼 한 소년이 숨졌고 이후 두 번째 공격 땐 로켓포가 기차역을 타격하면서 객차 5대가 불타고 21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포격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24일 시리아에서 이란과 연계된 무장 조직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과 연계된 시리아 무장 조직의 공격을 받아 반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 무장 조직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코노코와 그린빌리지 등 두 개의 미군 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현지 시각 오후 7시 20분경 공격용 헬리콥터를 동원해 반격을 가해 세 대의 차량과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교전으로 미군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임무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의 반격으로 시리아 무장조직원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반격이 신중하고 비례적인 대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충돌을 원치 않지만 아군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석유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서방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EU의 제재에 예외를 두려는 주요 7개국, G7의 논의를 회피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관계자들과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는 아시아에 더 많은 연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원거리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상 환적 수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